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동창리 미사일 시험 발사장 동향에 대해 미사일 관련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동창리 발사장이 재건되는 모습이 위성을 통해 포착되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또 북한이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6개가량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식별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군의 후속 조처를 논의하기 위해 미한 국방장관 회담이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최근 157명의 사망자를 낸 에티오피아 항공과 지난해 발생한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소속 여객기 추락 사고에서 유사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통부 대변인은 어제 사고 여객기 블랙박스에 대한 1차 분석 결과 지난 10일 발생한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와 지난해 10월 발생한 라이언에어 항공기 사고 간에 명백한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유사성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통부는 블랙박스 자료가 성공적으로 복원됐으며 미국 조사팀과 함께 이를 승인했다며 3, 4일 안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 연방항공청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지원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SDF가 시리아 내 IS 기지 일부를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스타파 발리 SDF 대변인은 오늘 언론에 시리아 내 IS의 마지막 거점인 동부 바구주에서 IS 기지 일부를 탈환했고 탄약 저장소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SDF가 전투기와 박격포를 이용해 공습을 단행했으며 일부 IS 대원들이 반격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SDF 측은 12일 바구주에서 교전이 사실상 끝났지만 실질적인 작전 완료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군 등 시리아 주둔 연합군 측은 이번 공세로 바구주에서 IS를 몰아낼 수 있지만 IS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이탈리아 등 유럽 3개국을 순방할 예정입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시진핑 주석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와 모나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이탈리아는 시 주석의 방문 기간 1대1로 계획과 관련된 약 1조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중국과 이탈리아가 새로운 시대에 정치적 상호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1대1로의 틀 아래서 모든 분야의 협력을 심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탈리아의 1대1로 사업 참여가 통신과 항만 분야 등에서 중국에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해 국제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연설에서 미국의 이란 제재는 인도주의 범죄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제재를 고안하고 이행한 미국인들을 이란 법정에 고소할 것을 외무부와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 법정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주말 50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슬람 사원 총격 테러 사건이 발생한 뉴질랜드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각 회의에서 총기 규제 강화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열흘 내에 뉴질랜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총기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행정부가 우선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며 실망스러운 전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원한다며 미북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북한의 발언은 좋은 생각이 아니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17일 방송된 뉴욕 AM 970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그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기꺼이 할 의향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며 그들에게 좋은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곧 성명을 발표해 미국과 협상을 계속할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위협이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많은 제안을 했지만 아직 효과가 없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서 핵무기가 없어지길 확실히 바라고 있으며 여전히 그것을 시도할 의지가 있고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열어놓은 문으로 북한이 들어올 것을 결심한다면 북한이 매우 다른 경제적 미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말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한 측으로부터 어떤 움직임을 볼 수 있다면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기꺼이 고려해 볼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원치 않는다고 거듭 밝혀온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동북아의 불안정과 함께 일본과 한국의 우려를 낳고 이런 상황이 중국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최소한 이론상으론 미국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90%를 차지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이 더 할 수 있는 것은 유엔 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북한을 더 압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재개는 신뢰 위반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은 이날 폭스 뉴스 썬데이에 출연해 대화가 진행 중이고 계속되는 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일반적인 이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멀베이니 대행은 과거 레이건 정부가 러시아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중거리 핵전략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두 번의 회담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는 계속될 수 있으며 계속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떤 시점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주 앉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실험을 재개한다면 진정으로 실망스러운 사건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멀베이니 대행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 관계는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합의하지 않은 것이 관계의 위태로움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시 합의가 없었던 것이 미래에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합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5일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hopeful that we can continue to have conversation negotiations. I saw the remark that she made.
폼페이오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날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 부상의 발언을 받다며 최 부상이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미 행정부의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두 지도자가 만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제안은 그들이 대가로 요구한 것을 고려하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제재는 국제적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라며 이 제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사일과 무기 시스템, 전체 대량 살상 무기라고 덧붙이며 이는 유엔 안보리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는 최 부상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n Hanoi, on multiple occasions, he spoke directly to the president and made a commitment that he would not.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이야기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 위원장의 말로 북한이 그 같은 약속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이 불신과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는 최 부상의 비난과 관련해 북한의 그 같은 말은 틀린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chol is professional. We have detailed conversations. I expect that we will continue to do that.
북한의 대화 상대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전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세부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난이 처음이 아니라며 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강도 같다고 불린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매우 전문적인 대화를 계속하면서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자신과 폼페이오 장관이 불신과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는 최 부상의 비난은 부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화 상대와 북한의 그 같은 주장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평양에서 외신 기자단과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 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상은 지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실패한 데 대해 북한이 깊이 실망했다며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15개월 동안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유예한 것 등에 대해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지 않고 정치적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타협이나 대화를 계속할 의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수단을 폐기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은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을 원하지만 북한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현재로선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일부 제재를 해제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BOA의 질문에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발전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대량살상 무기와 운반수단의 포기라는 것을 북한에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4일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한 부분적 제재 해제 요구는 현 단계에서의 미국 정부의 입장과 요구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와 병행해 미북 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한반도에 영구적이며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영내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밝은 경제적 미래를 만들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은 그런 조치를 취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점진적 비핵화는 수용할 수 없으니 전면적 비핵화에 나서라는 미 고위 외교 당국자들의 잇단 압박과 맥을 같이 합니다.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6번이나 직접 대면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말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do denuclearization incrementally.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on that.
He's told me that face to face, personally, no less than half a dozen times. What we'll need to see is action.
아울러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해 비핵화를 한다면 경제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가 최근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에 대한 5건의 제재 면제를 추가 승인한 것을 환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엔은 대북 제재 면제와 대북 지원 승인 요청들을 계속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인도주의 지원 기구들이 접근과 감시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는 프랑스 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어전스와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 캐나다 퍼스트 스텝스, 유엔 인구기금, 국경 없는 이사회 등 5개 단체의 제재 면제 신청을 최근 승인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데 대한 미국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응에 따라 양측의 협상은 중단 또는 재개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강경 입장에 대해 미국의 1차적인 반응은 이미 나왔죠.
맞습니다. 미국의 초기 반응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해선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 이런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초기 대응을 넘어서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사안들에 대한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제기한 빅딜 방식의 비핵화 방안에 반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등 지금까지 자신들이 취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와 함께 미국이 정치적 계산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줄곧 강조해온 단계적 동시적 행동 원칙을 거듭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정리에 따라 협상 중단 또는 재개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공은 다시 워싱턴으로 넘어온 것이네요.
예, 볼튼 보좌관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직후 잇따른 언론 인터뷰에서 공은 북한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북한이 전략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하노이에서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은 이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 재검토는 없고 미국이 입장을 바꾸라는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이 되나요?
예, 북한이 최선희 부상을 통해 밝힌 입장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협상 중단에서 더 나아가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까지 거론한 건 과거의 벼랑 끝 전술을 떠올린다는 지적인데요. 협상의 지속을 바라는 미국으로서는 대응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행정부 내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다는 볼튼 보좌관의 발언은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도 그런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전임자들이 30년 가까이 하지 못한 북한 비핵화를 자신이 해낼 수 있다고 장담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 협상 중단과 자신의 조건 수용 중 하나를 택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입장을 밝히게 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오 장관과 마찬가지로 협상의 지속을 바란다는 정도의 반응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나 고위급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이미 나름대로 확고한 입장을 밝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폼페오 장관을 여전히 협상 상대로 받아들일지도 관심사 아닌가요?
예,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폼페오 장관을 비난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적대와 불신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도자들의 협상 노력을 방해했다고 강도를 높였는데요. 다시 마주앉기 어려울 정도의 노골적인 비난입니다. 하지만 하노이 협상이 결렬로 끝난 데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것 이상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지속을 강조하면서 빅딜 방식을 고수하고 북한은 단계적 방안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국과 북한의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협상은 중단 또는 장기 교착 상태가 불가피합니다. 한국 정부의 중재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미국에는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은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최종 목표와 동떨어진 분절된 단계적 협상은 통하지 않을 것임을 설득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구상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한국 정부의 중재가 가능할까요?
미국과 북한이 타협을 통해서 절충안을 모색할 의향이 있으면 중재를 필요로 할 겁니다. 문제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선 점입니다. 최선희 부상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고 말했는데요. 이로써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미국과의 대화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에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 대형은행을 제재하라면서 미북 협상 목표에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셔먼 의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합의에 북한이 동의하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의원은 15일 VOA에 미국과의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최선희 부상의 발언을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하원 외교의 아태소이 공화당 측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과 함께 거듭 밝혀왔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제재를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중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선희 부상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 보름 만에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의도도 이런 식의 협상을 할 생각이나 계획도 결코 없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계속 유지할지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미국의 기이한 협상 태도에 당혹스러웠다고 전하며 하노이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의지를 더 보였지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비타협적인 요구로 적대감과 불신이 조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어떤 합의를 받아낼 수 있고 추가 핵물질 생산을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중단하는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셔먼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전부터 VOA에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제한된 수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최선희 부상의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광범위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외교를 버리고 핵실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위협하는 북한 관리들의 발언은 거의 강탈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런 연출은 김정은이 진지하게 선의를 갖고 비핵화 노력을 기울이는데 관심이 없다는 회의론자들의 견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교를 버리거나 새로운 도발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김씨 정권에 추가 압박을 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양보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키 의원은 지난 6일에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원 움직임이 관측된 것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실무급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이 대화 중단 또는 도발을 재개할 경우 협상을 돕기 위해 김씨 정권에 압박을 가할 추가 방법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경고를 미국의 일괄 타결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풀이했습니다. 수개월 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최 부상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점에 주목하고 당장은 협상의 판이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는 최선희 부상의 발언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I think they're threatening the U.S. By saying that they didn't like the U.S. negotiating position, and so now they're going to threaten them with blowing up the.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1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의 협상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핵 미사일 실험 유예 합의 파기를 거론하며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추구하는 비핵화 방식이 전부 아니면 전무임을 알게 된 북한의 반발로 풀이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그런 와중에도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북한의 다소 신중한 태도를 주목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뭔가 하려는 듯한 가능성을 흘리면서도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는 모습이라는 설명입니다.
More tense, but both Washington and Pyongyang have signaled things that they may do, but have not yet followed through on them. Sanctions on the U.S. part.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제재를 통해 북한은 로켓 실험으로 협상을 깰 것 같은 신호를 보냈지만 실제 움직임은 없었다며 서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최선희 부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대화 분위기가 좋았고 궁합이 맞는다고 한 것은 성공적인 3차 정상회담을 여전히 원한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is is a reflection of North Korea's realization that the best way to make progress for them is to appeal to President Trump, so they don't want to do anything.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전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을 북한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북 양측이 당분간 강경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겁먹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3개월 내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n't be too surprised if the North Koreans over the next three months launch a short-range missile just to show that they're not intimidated. And since they never said that they wouldn't.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힐 전 차관보는 하노이 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향후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다시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로 꼽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유예는 과거 자신이 협상에 나섰을 때도 북한이 내밀었던 카드라며 미국에 좋은 흥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최종 목표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촉진자 역할을 한국 정부가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한국의 중재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양측의 큰 입장차가 확인되면서 그동안 중재 역할을 해왔던 한국 정부의 역할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과거보다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 행사에서 자신이 미국에서 만난 100여 명의 전문가 중 80%가 북한의 비핵화 등 희은 기류에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고 10%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냉랭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최근 한국 제1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수석 대변인 논란 등을 지적하며 이런 공격은 국내 정적뿐 아니라 미국과 유엔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포함해 27차례 회담을 했지만 올해 들어 회담이 전무하고 개성연락사무소 남북대화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측 대표들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3주째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주 회견에서 한국이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 즉 행위자라고 주장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미북 사이에서 한국의 중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에게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로 탑다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한 건 일각의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미 3자 정상의 삼각협력 구도를 계속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을 견인,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대화를 견인했듯이 이번엔 남북대화 차례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에 넘겨진 바통의 활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비핵화의 최종 단계, 최종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한 인식엔 한미 간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8일 국회 출석해 교착상태 타결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안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의 촉진자 역할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2017년에서 18년으로 대전환의 국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차 남북정상회담 때처럼 남북정상이 휴전선에서 만나 교착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판문점에서 뭐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나서 그 진지하게 좀 그 이쪽의 견해를 개진을 하고 또 저 북쪽의 견해를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은 그거를 어떤 그 수렴할 수 있는 대안적인 모색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럼 그 가능성을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날 때 전하면 나는 그것이 역할이라고 보죠. 예.
하지만 황중국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에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무슨 수단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나 힘이 없잖아요.
미국과 북한 모두 서로의 국가 목표와 정체성, 안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제3자가 중재한다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걸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황 전 본부장은 대화를 위한 윤활유 역할은 가능하겠지만 너무 큰 역할을 자임하거나 기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신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와 국가안보 사안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준 전 유엔 대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차이가 명확해진 만큼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제재 해제는 최종 목표로 두고 그 단계로 가는 과정을 한국 정부가 중재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로 가는 로드맵을 협상을 통해 합의할 수 있는데 그 합의가 가능하도록 한국이 중재적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본다 이거죠. 그러나 대전제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마음이 없다. 만약 이게 대전제라면 그러면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제재 해제를 당장 일괄적으로 타결하자고 북한 정부를 설득하는 게 매우 힘들기 때문에 과정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 역할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과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18일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다 균형적인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뒤에도 비핵화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강조한 건 아쉽다는 겁니다. 두 전문가는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봐서 노딜을 선택했는데 비핵화는 강조하지 않고 북한 요구사항 중 일부로 볼 수 있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하니 환영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그런 목소리를 낮추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든 현 시점에선 북한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과 같이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과정을 담는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북한 수뇌부가 비핵화 로드맵에 동의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이른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을 로드맵으로 해서 양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미국의 입장은 포괄적 그림을 갖고 협상하자는 의미라며 포괄적인 논의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더욱 주도적으로 정교한 비핵화 로드맵과 상응조치 일정표를 만들어서 미국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이 아닌 일괄 병행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허비한 시간도 있고 그래서 영변 엑셀 폐기와 ICBM 폐기, 핵탄두 폐기를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비 뉴스 김영권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한 북한 식당에서 유엔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의 그림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VOA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가격이 최대 2,000달러에 달하는데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에 위치한 북한 고려식당, 건물 곳곳에 여러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북한 종업원은 만수대 창작사가 제작한 것들이라며 평양에서 직접 가져와 판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는 만수대 창작사를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평양의 제재 대상 기관에서 제작된 미술품이 베트남으로 옮겨져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판매 중인 미술품들은 만수대 창작사 수혜 단장이자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은 김청희의 작품을 비롯해 북한 화가 김경석의 수묵화 등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주로 식당 내부 장식용 그림 형태로 벽에 걸려 있었는데 5층 높이의 고려식당의 2층과 3층에 주로 몰려 있었습니다. 구매자가 나타나면 액자에서 꺼내 전달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지며 원할 경우 보증서도 발급한다는 게 종업원의 설명입니다. 그림의 가격은 크기에 따라 달랐지만 대부분 미화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입니다.
나와 한 거죠? 1,400 거죠? 내 수도 거는 좀 비싸긴 해요. 수도 거는 우리 2,000불까지 해야 된다. 이제 자금은 500불이고 뭐 실제 사시겠다면 조금씩은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업원은 기계가 아닌 손으로 제작된 수혜 작품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만수대 창작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기관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관련 내용을 묻는 BOA의 질문에 추가 정보가 없는 가정적인 상황에선 답변을 할 수 없다면서도 만수대 창작사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의 제재 지정 기관이며 그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건 금지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 경제 자문가는 만수대 창작사는 제재 대상이며 판매 중인 미술 작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 동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만수대 창작사 판매 수익과 관련해 예치된 자금이 있다면 은행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이 역시도 동결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콤 전 자문가는 고려식당 또한 문을 닫아야 하며 북한 노동자들도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각 유엔 회원국들이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를 돌려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당이나 호텔 등 북한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모든 사업 또한 중단해야 합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만수대 창작사의 자산이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 2375호는 제재 대상자뿐 아니라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을 비롯해 제재 대상자를 소유하거나 이들에 의해 관리되는 기관에게도 자산 동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E는 베트남 당국에 해당 사안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이 판매되고 있는 이 식당은 고려식당을 비롯해 다양한 상호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고려식당이란 상호와 함께 고려 평양식당이란 간판이 따로 붙어 있었으며 식당 종업원들은 조선 유경식당이란 이름이 적힌 주문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식당 손님들에게 건네는 신용카드 명세표에는 식당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하노이 아울렛이란 상표가 표기돼 있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국무장관은 한국과 협력해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 인권특사는 1년에 최소 2차례 이산가족들과 면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이스 맹 민주당 하원 의원이 국무장관과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우선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주 출신의 맹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하원 외교위 아태비약산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브래드 셔먼 의원과 캐런 베스, 바바라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과 공화당 1명 등 총 8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와 올 들어 의원들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가 결의안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 형태로 상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은 국무장관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자가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해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연 최소 2차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대표들과 상봉 지원에 관한 노력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의 화상 상봉 활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법안 발효 9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북한인권특사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맹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약 10만 명에 이르는 미국 내 한인들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며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은 20차례 이상 이뤄졌지만 미국 내 한인들이 포함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맹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월 총 2차례에 걸쳐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아직 전혀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맹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한국의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대의원 명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이 빠져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10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선거를 통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을 선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선거자들은 사회주인 내소국을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려갈 보답의 일념을 담아 찬성의 한 표를 바쳤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선거 이틀 뒤인 12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687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단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그동안 최고인민회의에 당연직 대의원으로 있었습니다. 1948년 북한의 1기 대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 70년간 최고 지도자가 대의원에 당선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1994년 7월 사망할 때까지 제1기에서 9기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계자 시절인 1982년 7기 대의원에 당선된 후 2011년 사망할 때까지 대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집권 후 처음 치른 2014년 3월 제13기 대의원 선거에서 백두산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독재국가 이미지를 희석하고 정상국가로 가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집권 이후에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꿨거든요. 사실 국방위원회는 비정상적인 비상기구였고, 본다 그러면 김정은식 정상국가의 전략이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당정군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이 되지 않은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국가 위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거기 끼우지 않아도 추대받으면 되지 않느냐, 추대하기도 하고 맨 꼭대기에 혼자서 올려놓기 위한 그런 사전의 계획이 아닌가 싶어요.
5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김정은 정권에서 새롭게 등장한 실세들과 또 밀려난 사람 등 북한 권력 판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김일성 일가를 뜻하는 이른바 백두산 줄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대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김여정은 5년 전 실시된 13기 선거에서 대의원에 오르지 않았는데 이번에 평양 만경대구역 갈림길 선거구에서 당선됐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제5호 갈림길 선거구 김여정, 제6호 축전.
올해 31살인 김여정은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데다 노동당 제1부부장으로 권력 서열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의원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미 정치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실력으로 정치 전면에 나섰고, 김정은 시대의 엘리트들이 상당 부분 최고인문에 전면 포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여정도 그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미북 핵협상과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북한의 외교관료들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새로 진입했습니다. 당선자 명단을 보면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대의원이 됐습니다. 리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김성남 당 국제부 제1부부장, 김성 유엔 주재 대사 등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또 원로 외교관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도 대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그만큼 대미 협상 인력을 중시한다는 의미라고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했습니다.
영어 외무상, 최선희 부상,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의원에 다 포함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외교 라인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입법부에서도 외교 라인이 좀 힘을 쓸 때 결국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북미 간 대화에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거 등용을 했고,
남한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대남 분야 인사들도 여러 명 대의원이 됐습니다. 대남 대미 관계를 총괄하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13기에 이어 이번에도 대의원에 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강지영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강수린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도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이끄는 당정군의 새로운 실세들도 대의원에 포함됐습니다. 정경택 국가부의장을 비롯해 김능호 평양시 당위원장, 리일환 최동명 당부장, 박광호 당 선전선동부장과 장용식 부부장 등이 대의원이 됐습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정경태 국가보위상, 그 다음에 이제 오군단장을 하다가 국가보위성 부상으로 진급한 장정남 전인민무력부장도 이번에 대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뭐 어떤 그 포괄적인 기구에 힘을 실어주는 국가보위부, 그 다음에 조경철 국가보위사령, 저 군부의 인민군 보위사령관도 대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힘을 실어줄 사람들은 실어주되 군부 기득권 세력은 좀 빼는, 그래서 뭔가 좀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의도들이 대의원 이번 명단에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때 권력을 누렸다가 밀려난 사람들은 대의원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황병서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한때 2인자 소리를 듣던 실세로 13기 대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말 실각한 황병서는 이번 대의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국가보위상을 지냈던 김은홍도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소리를 듣던 실세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해임된 이후 이번 대의원 명단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또 나이가 많은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영림 전 내각 총리, 곽범기 전 당 부위원장 등 원로그룹도 대의원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제관료들이 대거 기용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안찬일 소장입니다.
오수영 노동당 경제부위원장을 비롯해서 노두철 부총리, 국가계획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다 빠짐없이 그 대의원에 올라왔고, 그래서 전혀 경제관료들, 뭐 연합기업소 지배인, 당비서, 뭐 김척공업종합대학 총장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경제관료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경제관료들의 이 같은 등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는 경제발전 총건설 노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핵경제 병진 노선 대신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에 돌아온 뒤에도 연일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전국 당 초급 선전 일꾼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10일 평양 김책공대에 마련된 선거장에서 투표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당부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나라의 과학, 교육과 경제 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사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앞으로 일을 더 잘하기 바란다고.
북한 당국은 최고인민회의가 입법권을 가진 국가의 최고 주권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와 대의원 선거는 김정은 정권의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치적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강인덕 전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투표자의 100% 투표의 99.99%가 당선되는 그런 최고인민회의니까 그 국회라고 말할 수 없죠. 당의 고수기 노릇밖에 하는 게 없는데 모두께서 당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정치적인 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외부 세계가 최고인민회의를 그렇게 낮춰보는 이유는 이번에 실시된 대의원 선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일본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정당이 여러 개입니다. 따라서 각 당은 선거에서 보다 많은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각자 좋은 정책을 개발해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마음에 드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해 표를 던집니다. 그러나 북한은 노동당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선출된 대의원 687명 전원이 노동당이 선정한 후보입니다. 북한 주민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투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선거장에 가서 한 명뿐인 투표자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를 받고 수령의 초상화에 절을 한 뒤에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습니다. 만약에 반대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용지에 가로줄을 긋고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투표나 다름없습니다. 평양 현지에서 이번 대의원 선거를 지켜본 AP통신은 선거가 주민들의 충성심을 감시하는 수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한국, 유럽 같은 민주국가에서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100% 찬성이 있을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전체 국민의 99.7%가 선거에 참여했으며 찬성률이 100%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전 세계 190여 개 나라 중 가장 정치적 자유가 없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정치적 자유가 없는 최악의 국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65년 3월 18일 소련의 우주비행사인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인류 최초로 우주선 밖으로 나와 우주 유영을 하는 데 성공합니다. 레오노프는 이날 보스토크 2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오노프는 약 5m 길이의 줄로 자신을 우주선에 연결한 채 우주선 밖으로 나와 유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주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레오노프가 유영하는 모습은 TV를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됐습니다. 레오노프는 그 후 당시 우주 유영의 소감을 말합니다.
It was an extraordinary sensation. I had never felt quite like it before.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날 레오노프는 약 20여 분간 우주 공간에 머물면서 인류 최초의 우주 유영을 성공리에 마치게 됩니다. 1913년 3월 18일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자신의 자동차 생산 공장에 컨베이어 시스템, 즉 이동식 조립 라인을 도입합니다. Ford's dream was to mass produce an affordable car for everyday use. 이동식 조립 라인은 직공들이 돌아다니며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렬로 늘어서 있는 직공들 앞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며 부품들이 지나가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1913년 후반에는 자동차 한 대당 조립 시간이 평균 12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약 10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이로써 포드 자동차의 자동차 생산량은 3배 이상 급증했고 이는 자동차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1924년 한 해에만 신차 출고량이 200만 대를 돌파하는 등 자동차의 판매도 급증하게 됩니다. 헨리 포드의 이동식 조립 라인 도입은 제2의 산업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7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800,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사이트로 함께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